네. 네. 제가 정말 오늘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짧게 준비했는데 오면서 또 다시 생략을 많이 하고 최대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본문은 흔히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라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이야기의 줄거리는 단순합니다. 이야기를 다시 이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비유는 달란트로 상징되는 각자가 주님으로 받은 그 개인적 은사와 능력을 성실하게 개발하라 권고하면서 만일 이제 그렇게 개발하지 못하면 가혹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로 교회 강단에서 오랫동안 널리 해석되어 왔습니다. 영어의 탤런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이 달란트는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 화폐 단위였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제 영어의 탤런트 또는 탤런트라는 말이 이제 재능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듯이 이 달란트가 실제 화폐를 뜻한다기보다는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많이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개발해서 발휘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어떠한 차이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논리에 부합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로 황금률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그런 어떤 일반 상식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더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마지막 때 인자의 도래와 함께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각자의 삶에 합당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떠나 계셨던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운동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또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최선을 다했는가를 묻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상급이 주어지는 기준은 그들이 수행한 운동의 가시적인 성과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걸맞게 성과를 낸 이들에게는 구원의 상급이 돌아가겠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불성실한 신앙인들에게는 가혹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 비유를 포함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일련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앞뒤로 이제 앞으로는 앞에는 처녀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는 또 최후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전체가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일부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비유도 모두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이 비유는 인자의 돌아오심과 더불어 일어날 종말론적인 세상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루실 그 메시아 잔치에 입각해서 해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건 또는 물리적인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건 간에 맡겨진 사명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즉 달란트를 증식시키지 못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경고하면서 종말론적 심판에 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도리를 실천할 것을 권고하는 본문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그것이 가시적인 행위로 성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행위심판 교리로 행위구원 교리에 관한 최적의 어떤 증거 본문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에 묻은 종, 마지막 세 번째 종이죠. 그 세 번째 종의 말과 그가 주인에 대해서 했던 말과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 속에서 주인의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지배자의 언행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전통적인 해석에 반기를 드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해석에 따르자면 이 비유 속의 주인의 행동은 지배적인 군화와 그 당대의 로마 제국의 어떤 가치를 흉내내는 폭군적인 방식으로서 예수님의 이전 가르침과 모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세 번째 종이 주인에 대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 주인은, 나의 주인은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고 라고 종이 주인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나 주인이 그 말을 대받아서 가정법으로 만약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한다. 은행에 또는 뭐 사채 업자에게 맡겼어야 한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서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앞에 말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뒤에 말이 주인이 그러한 자신에 대한 종의 판단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래서 이러한 묘사가 실제로 주인의 모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이 대목에서 드러나는 주인의 성격은 이자놀이를 통해서라도 다른 이들을 착취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아주 탐욕스러운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재벌 뭐 이런 어떤 모습의 형상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예수의 성격에 입각해서 본다면 오히려 주인이 잘못되었고 세 번째 종이 맞는 것이 됩니다. 종은 주인의 그런 평소 모습에 그런 탐욕적이고 사악한 모습에 반감을 가졌던 것이고 일부러 그래서 주인이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윤을 창출하라고 명령을 한 건데 종들에게 이윤을 창출해 놓으라고 명령을 한 건데 오히려 그 명령을 거스른 거죠. 장사를 하거나 이자놀이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명령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학자들은 이제 마태는 당시의 지배적인 로마의 폭력적인 착취 경제, 실제로 로마 제국의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청지기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부재지주들을 대신해서 땅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로마 그 팔레스타인에서 지대를 착취하는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을 통치했었습니다. 그런 로마의 폭력적인 착취 경제에 이 마태의 복음은 이미 굉장히 깊이 물들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오히려 세 번째 종의 입장에 서서 마태복음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 최근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최근의 전복적인 해석들은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사악하다고 보고 있으며 나아가 그런 사악한 주인에 대해서 다른 종들과 달리 게으름, 즉 뭐 폐업 또는 파업을 한 이 세 번째 종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 번째 종이야말로 이 불의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또는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옳은 인물이라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해석과 달리 최근의 전복적인 해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비유의 전달자인 예수님과 비유 속의 인물들 중에 주인이나 비유에는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많은 비유 이야기에는 주인이나 왕이 많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비유 해석들에서는 주인이나 왕을 비유의 전달자인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나 주인과 같은 입장에서 왕이나 주인공의 입장에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오늘날 비유 해석에서는 그러한 통념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왕이나 주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꼭 그게 예수님과 동일한 어떤 그 인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해석의 경향에 이제 따라서 이 비유에서도 왕이 예수님을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세 번째 종의 입장을 예수님이 동일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공동체가 이 비유를 왜 어떤 의도에서 복음서에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엇갈리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종 이꼴 예수 이꼴 하나님의 뜻 이런 식으로 이제 전복적인 해석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이제 제3의 또 대안적인 여기에 또 도전하면서 또 새롭게 등장한 제3의 진보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대결하고 또 제가 비판하려고 해온 해석인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나중에 네, 길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논의이기도 하고 굳이 네, 그 해석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가 저도 제 해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럼 저의 이제 해석을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전복적인 해석을 굳이 소개한 이유는 저 역시도 이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가 계속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신학적인 해석, 종말론적인 해석,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돌아가고 상급이 돌아가고 그렇지 못한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내려질 거라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거든요. 이런 설교가. 저도 이런 메시지를 좋아하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 가시적인 성과가 오늘 어제 강남의 모 교회처럼 큰 어마어마한 수백억짜리 건물을 짓는 이런 걸로 성과가 드러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운동을 위해서 우리 살림교회처럼 실천하는 그런 이들에겐 당연히 정당한 상급과 구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하는 걸 지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에 그런 전통적인 주류적인 해석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아까 말씀드린 전복적 해석에 다시 도전하면서 응답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제3의 진보적인 해석이 다시 전통적인 그 신학적 해석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해석에 계속해서 제가 이 만족을 할 수 없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단 한 단어 때문에 있습니다. 오늘 그 단어가 이제 아까 박은경 교수님께서 읽어주실 때도 있었는데요. 언뜻 보면 그 단어가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이 비유가 사실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에 보면 문화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두 비유가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두 비유의 공통의 어떤 원 자료가 있을 것이다. 원 비유가 있었고 이 두 비유가 누가복음의 비유와 마태복음의 비유는 거기서 동일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비유가 아니겠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돈 단위를 빼고는 거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전개되거든요. 물론 이제 문화 비유에서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3명의 종에게만 달란트를 나눠주죠. 그 돈의 액수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문화는 굉장히 작은 돈단이고요. 달란트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7, 8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6천 곱하기 8만 원 하시면 돈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준다는 건 사실 상당히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수십억에 달하는 돈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굉장히 가난한 공동체였는데 이런 돈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 그들이 생각할 때 그냥 가장 큰 돈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만큼 비현실적인데,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와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근데 열 달란트를 그 차등 지급의 액수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차등 지급이 이루어진 기준입니다. 기준을 찾으셨나요? 네, 15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한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바로 이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인 능력은 원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 성경에 무진장하게 많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단어는 이 단어가 등장한 이걸 이제 여러 단어 한국어로 해석을 번역을 이루어지는데 가장 유명한 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할 때 권능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권능이 디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에서 디나미스는 대체로 힘, 권세, 권력, 세력, 성령의 권능을 뜻하지만 오늘 달란트 비유처럼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 또는 역량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성서에서는 드물게 발견되지만 고대 헬라어에서는 뜻 또는 의미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에서 디나미스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대체로 능력 아니면 재능으로 다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어를 역량이란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은 사실 이제 사회과학의 개념어인데요. 사회과학에서는 능력, 재능, 역량을 다 구별합니다. 영어에서 그게 구별이 되거든요. 보통 이제 능력이나 재능은 어빌리티나 캐패시티로 보통 번역이 되죠. 그 재능은 탤런트로도 쓰이고요. 표현이 되고요. 근데 역량은 캐패빌리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역량이라는 단어는 사회과학에서 쓰는 최근에 사회과학에서 등장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능력이나 재능은 보통 한 개인의 내적인 특성, 즉 성격적인 특징이나 타고난 지성이나 감성, 그 사람이 타고난 건강 상태 또는 오랫동안 학습되어 있는 어떤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는 운동신경 같은 것들, 또는 타고난 신체적 어떤 특징.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때 피지컬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거든요. 축구선수 피지컬이 좋다 할 때. 타고나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 선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인 능력으로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능력이나 또는 재능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이제 능력이라는 단어나 재능은 포괄적으로 굉장히 넓게 쓰입니다. 근데 반면에 역량은 상당히 특수한 의미입니다. 역량은 후천적으로 훈련되거나 개발된 능력으로서 대부분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족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길러지는 사회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기생충을 보시면, 제가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기생충에 보시면 서울대 문서위주학과 같은 데를 들어갈 만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등장합니다. 연기도 잘하고 굉장히 과외 능력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명문대생들 깜찍의 과외 능력도 뛰어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처럼 잘 학습되고 훈련된 기술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근데 능력이나 재능이 환경과 조건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내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면 사실 이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능력이라 부를 때도 있고 역량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역량은 사회적으로 개발된 개인의 후천적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어떤 폭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진 내적 능력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까지도 포괄할 때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젊은이들이 사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능력은 다 똑같이 있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을 때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동일한 능력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잘 발휘되면 그 사람은 역량까지 있는 사람이고 그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역량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렇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폭까지도 포괄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합니다. 예컨대 자신의 나라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소위 말하는 엘리트였지만 뭐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조국을 등지고 난민의 신세가 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정치적 난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법적 권리가 한국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정치 문제에 개입하거나 참여할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보통의 그 정도 학력이면 한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내적인 능력이 적절하게 기능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능력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은 한없이 부족한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분명히 그들에게 맡겨만 준다면 그런 어떤 난민이라는 신분이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런 편견 없이 일을 맡겨만 준다면 충분히 한국 사람들만큼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난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은 출중하지만 역량은 한없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난민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 사회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지만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능력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죠. 꼭 한국 사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내적인 능력과 역량은 서로 중첩이 되지만 엄밀하게 보면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정작 그것이 제대로 기능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을 때 그의 역량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듯 역량이란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답과 같습니다. 역량은 일종의 자유입니다. 선택 가능한 어떤 기회의 폭을 달성하는 그런 기회의 폭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개인들이 다양한 삶의 양식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부유한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단식을 하거나 또는 금식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굶어야 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섭취하는 에너지나 그 어떤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양은 그냥 과학적으로 측정하면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전자는 후자에 비해서 분명히 다른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식 또는 금식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맛있는 걸 배터지게 먹을 수 있는 자유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굶는 사람에게는 단식이나 금식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입니다. 전자의 사람은 단식도 할 수 있고 먹는 것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역량이 풍부하지만 후자의 사람은 역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역량의 차점을 맞춰서 다시 보자면 이 비유는 결국 역량이 가장 부족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역량이 부족했던 사람이 종말에 가서도 여전히 발전이 지체된 상태이고 애초부터 역량이 풍부했던 사람은 그 능력을 더욱 발전시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출발선상에서부터 존재했던 차별적인 조건 그대로 그게 전혀 보완되지도 않고 시정되지 않은 채로 출발선상에서의 차별이 그대로 결승점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한국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 중에 그 경기장 트랙 위에 누구는 벤츠를 타고 있고 누구는 자전거를 타고 있고 누구는 도보로 서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흙수저, 금수저 이런 이야기 할 때 한국 사회를 헬조선으로 젊은이들이 비유할 때 많이 부는 그림입니다. 공정한 출발선에 섰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공정한 출발선에 서긴 했는데 타고 달리는 차가 다른 겁니다. 누구는 스포츠카 타고 달리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달리고 누구는 뛰어서 가고.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 같지만 사실 전혀 동일한 조건이 아니죠. 역량이 아예 다른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처음부터 역량이 부족했던 사람이 그냥 역량 없는 대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능한 사람, 역량이 부족한 사람을 편들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비유가 뭔가 이상하다. 첫째가 된 자가 꼴찌가 되고 꼴찌 된 자가 첫째가 된 자고 얘기하고 처음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성격과 이 본문이 안 맞다.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이 비유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해 온 겁니다. 이 비유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의 해석들에서는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아까 이제 종을 묘사했던 세 번째 종을 묘사했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원어들이 쓰이는데 악하다라는 말로 해석하기보다는 쓸모없는 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게으른도 주저하는 또는 두려워하는 단어로 뜻으로 해석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 사람의 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역량하고 관련 있는 어떤 이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본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만일 후자의 뜻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 종이 단순히 타고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열악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환경 속에서 다른 종들처럼 주인의 뜻, 곧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재산을 더욱 늘려놓으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나 감수성이 제대로 길러지지 않은, 뭐 요즘 말로 센스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다른 종들처럼 주인의 뜻을 알아차릴 만한 그런 어떤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종들과 달리 막혀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주인의 뜻을 실행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주인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오랫동안 이 사람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종은 처음에는 자신에게 달란트를 준 주인의 뜻을 헤아려서 다른 종들처럼 재산을 최대한 증식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세 번째 종이 주인 앞에서 처음 했던 말, 24절에 주인님 나는 주인이 엄한 분이라 무서운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해서 우리는 그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재산을 늘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종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앞선 종들이 각자 받은 달란트를 두 배로 늘려서 왔을 때 주인이 그들을 모두 칭찬해 준 것으로 보아 그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종들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득을 처음부터 기대, 거기서부터 어떤 그들이 이익을 늘려오면 거기서 뭔가를 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세 번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게 틀렸다면 주인은 앞선 종들이 재산을 불렸다고 말했을 때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란 게 드러납니다. 26절에서 27절에서 보듯이 주인이 종이 했던 말을 되돌려주면서 했던 말,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 네 말대로 하면 이걸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한다. 이런 말이 설령 주인의 진심이 담긴 말이 아니라 그냥 주인에 대한 종의 잘못된 선입견을 주인이 반어적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의 평가를 주인이 인정하건 말건 종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종이 주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반드시 종의 어떤 지식의 부족함이나 능력의 부족함만으로 저는 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책임은 주인에게도 있는 겁니다. 주인이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종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종의 눈에 비친 주인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탐욕스럽고 사악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 번째 종 역시 처음에는 다른 종들처럼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늘려서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가진 역량이 다른 종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 즉 자신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그는 어쩌면 달란트를 증식시키는 일을 주인이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났을지도 모릅니다.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 포기하는 법을 익힌 그는 차라리 이 돈을 그대로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돈을 더 벌려고 섣불리 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벌였다가 또는 장사를 했다가 받은 달란트마저 날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득을 남기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받을 달란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느니 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악한 조건, 뭐 전과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은행에 돈을 못 맡기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네, 신용불량자라서. 그런 상황이면 이 사람이 또 그 은행에 맡기는 것도 마뜩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세 번째 종을 쓸모없다고 책망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사람의 역량의 차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 각자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서 획일적인 척도로 개개인의 성과를 판단하고 보상과 처벌을 내리고 있는 그런 주인을 우리는 비유의 전달자인 예수님과 통일시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달란트를 몇 개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개를 받았든 1개를 받았든 그 각각의 달란트를 소득으로, 더 많은 소득으로 변환시키는 데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소득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에도 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연령, 젠더, 장애, 질병 성향과 관련하여 이질적인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피로 사항 또한 매우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아이와 어른이 다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고 성적 지향성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소득 역시 그 사람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충분한지도 그가 살아가고 있는 지리적 조건, 물리적 환경, 정치적 상황,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또는 가족 구성원, 또는 부양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도 혹은 이미 개발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서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와 실질적인 자유의 그런 어떤 한계들, 장애물들을 첨예하게 문제시하지 않고서 능력을 단일한 수치의 척도로 환원하는 것도 모자라 그 단일한 능력에 따라서 성과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고 측정하는 그런 식의 이것을 흔히 정의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의 정의론이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정말로 그러한 정의론이 성서가 말하는 정의이고 그런 정의를 선포하는 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면 저는 차라리 그런 성서도 그런 메시아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난폭한 주인은 예수님과 절대 동일시될 수 없으며 이야기의 전체적인 해석은 철저하게 주인의 관점이 아닌 세 번째 종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요컨대 달란트 비유는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나아가 역량을 확대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리의 어떤 유리천장들 또는 장벽들, 장애물들 이런 것들을 전복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것들을 문제시하기 위해서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주인으로 대변되는 어떤 상식적인 정의에 끝까지 저항하면서 무능한 자, 역량이 부족하여 권력으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의 근본적인 다양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각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회와 실질적 자유를 증진함으로써 모든 이들의 역량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나가라는 예수님의 준엄한 요구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이 비유에 관해 처음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래로 저의 귓가에는 지금도 여전히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쓸모없는 이들, 우리 시대의 잉여들, 무능한 자들, 자신의 역량을 실현할 자유를 제약당하고 있는 이들의 한맺힌 절규가 저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습니다. 대체 이 쓸모없는 이들을 위한 메시아는 어디에 있냐는, 우리를 구원할 예수가 정녕 있는 것이냐는 그런 외침이 저의 귓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천안살림교회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